저희가 고린도 전서를 조금만 좀 진도를 나가십시다. 고린도 전서 3장을 같이 펴시고요.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나서 이제 그게 출생 시점인데, 갓난아기로 태어나서부터, 뉴본 베이비에서부터, 이제, 스피리추얼 맨, 그 영적인 사람, 영에 속한 그 사람이 되기까지의 그 단계를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 그 중간 단계에 어떤 상태들이 있나, 이런 것들을 잠깐 보았었습니다. 자, 이제 3장에서 이제 계속될 때에, 하나님의 이 건물로서의 교회와 또 일꾼들이 받을 보상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농사로서의 그런 측면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왜이 얘기를 한 것이냐 할 때, 우리가 좀 1장부터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의 그 일관된 주제, 전체를 좀 꿰뚫는 주제가 뭔지를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1장에서부터 4장까지의 내용 중에 상당히 많은 내용이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조금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좀 산만하다 싶을 그런 그렇게 파악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뭐 이렇게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하나 이런 일관된 주제가 뭔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1장부터 4장까지는 교회 내에서의 분파의 문제가 지금 중점적인 문제라는 걸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분파의 문제, 파당. 교회 내에서의 파당과 분파의 문제. 그왜 그게 생겼냐? 시기가 있었고, 그로 인한 다툼이 생겼단 말이죠. 네가 더 낫네, 내가 더 낫네 하면서 서로가 우쭐대는 그러한 상태가 되면서 서로, 나는 그러면 뭐 아볼로 편이야, 나는 바울 편이야, 뭐 어쩌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파당이 생긴 문제를 지금 4장까지 연속해서 그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때 이제 1장은 이 사도의 이런 어떤 안타까운 심정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너희 가운데 이 분파가 있다는데 안타깝다는 그런 심정을 이야기하면서 십자가와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할 때 이 맥락이 뭐냐면, 결국은 그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자기 사랑이 결국 교회 내에 분열과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 거다. 이제 그 얘기를 지금 이 십자가와 하나님의 지혜 문제로 연관시켜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2장을 보게 되면, 2장은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대비시켜서 말씀을 했어요.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서로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서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영에 속한 사람을 언급했거든요. 이것은 사람의 지혜, 즉, 사람의 어떤 유혹하는 말,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을 자꾸 교회 내에서 누군가가 그거를 하게 되면, 그러면 분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지혜로 이걸 해야지,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이 뭔가 학식이 뛰어나고 세상적인 어떤 학문을 많이 했고 뭐 지식이 많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세상적인 지혜를 사용하게 되면 그게 사람의 유혹하는 말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때 분파가 생긴다. 그런 측면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3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한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역자들은 다 하나님의 일꾼이고 각자가 다 자기의 받을 보상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단 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분열과 다툼이라는 거, 이거 왜 생기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 육신에 속한 자들의 특색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이 분파가 생기고 파당이 생기는 거다. 시기와 다툼이 생기는 거다. 너희가 뭐이 사람 편에 속했네, 저 사람 편에 속했네 이렇게 지금 떠드는데, 도대체 이 사역자들이라는 건 뭐냐? 그냥 하나님의 어떤 일꾼일 뿐이다. 그들은 각자가 받을 보상을 하나님께 나중에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냥 하나님의 그냥 일꾼에 불과한 것이다. 그 측면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에 가서는 이제 오늘 이제 4장을 이제 같이 나갈 텐데 그 연속 선상에서 사역자가 도대체 뭐냐 할 때, 사역자는 청직이다.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직이다. 그리고 사역자는 스승이다. 또 스승은 많은데 아버지는 많지 않다 하면서 사역자를 청직이요, 스승이요, 아버지인 것으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이것도 다 뭡니까? 사역자들 우쭐댈 필요 없다. 우쭐대는 사람들 때문에 성도들이 저 사람 이런 것 같아, 이 사람은 저런 것 같아 하면서 판단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교회 내 분파 화당이 생긴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4장까지를 이 분파 교회 내 생긴 이 분파 파당의 문제를 다루면서 연관된 여러 가지 주제들을 이렇게 지금 이끌어내고 있다는 거, 그 측면에서 고린도전서를 읽으시면 조금 파악하는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상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다른 데서도 많이 했으니까 이제 그대로 넘어가고, 또 이제 하나님의 농사로서의 어떤 교회의 측면도 저희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전한 여러 번 전했으니까 그것은 넘어가는데, 자, 여기 3장 16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지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려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성도의 몸을 이야기할 때 이것을 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것은 개별적으로 성전이다 이렇게 보는 의견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여기 너희라 그랬기 때문에, 너가 아니라 너희라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의 개념은 반드시 성도가 복수로 모여 있을 때만 성전의 개념이 된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또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논점이? 그러나 이제 제가 생각할 때에는 개별적으로도 성전이 맞고 모여 있어도 당연히 하나님의 성전이 맞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개별적으로 성전이 아닌 상태라면은 어떻게 전체가 성전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개별적으로도 우리 개별적으로도 성전이다. 성전의 개념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머무시기 때문에 성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최초의 성전은 뭐가 되겠어요? 최초의 성전은? 예, 아담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담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생명의 숨으로 표현되신 그 하나님의 영께서 아담 안에 거하시는 거거든요. 아담의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아담이 범죄하고 인류가 이제 번성하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인간에게 그렇게 죄가 있는 인간에게 그렇게 하실 수 없었을 때, 그 안에 계실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주신 게 성막이거든요. 성막 내에서도 이 죄 문제가 처리되어야 하는 이 바깥뜰 쪽에 번제단이 있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성소 안에 더 그 안쪽에 더 들어가서 지성소라 불리는 곳, 지극히 거룩한 곳, 그 지성소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막의 구조 자체가 사람의 몸과 비슷해서 바깥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사람의 몸이고 성소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사람의 혼이라면 지성소에 해당하는 것이 가장 내밀한 쪽에 있는 인간의 영이거든요. 그 영 안에, 어떤 사람이 영 안에, 그래서 즉 지성소 안에 이렇게 자리를 잡으시게 되면 그게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가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 맞습니다. 당연히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성전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이 구절을 우리가 어디에 또 응용할 수 있냐면 술, 담배 문제에 응용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술, 담배 때문에 이제 좀 고민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은 이제 이것을 계속 하고 싶은 분들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성경에 술 마시지 마라 라고 직접적으로 언급된 구절이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담배라는 것은 언급조차도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있지만,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냐, 이렇게 이제 하면서, 더더군다나 이제 일반 교파교회들에서 주야만찬을 성만찬이라고 부르면서 이제 포도주를 사용하다 보니까, 니들도 다 마시면서 뭘 그러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인간을 향한, 특별히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너무 편협하게 또는 너무 제한적으로 이렇게 이제 본 것이고, 우리가 법도 그렇잖아요. 법이라는 것도 그 문구 자체보다도 그 법의 취지가 뭐냐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술이나 담배나 이런 문제는 사실 뭐 그걸 한다고 해서 뭐 엄청난 죄인이고, 그걸 안 한다고 해서 그러면 뭐 엄청난 의인이냐, 그런 문제는 아니죠. 다만 이게 이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셨고, 우리를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 몸이 우리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유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우리의 몸도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술, 담배 문제가 어디에 정확하게 이렇게 문구로 나와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몸이 성전이라 하지 않았냐, 이 구절로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말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거는 이 말씀에 순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비뚤어져 있고 계속해서 빠져나갈 어떤 구실만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닌 거죠.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구절을 갖다 들이대도 사실 뭐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전이다 하는 그 부분, 그걸 이제 생각하시고, 자, 4장에 보시면 이제 오늘 4장을 잠깐 나가는데,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아, 그렇죠. 청지기라는 얘기를 하면서 6절에 가서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들을 비유로 나 자신과 아볼로에게 옮겨 적용하였나니, 이것은 너희가 기록된 것 이상으로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지 말 것을 우리 안에서 배우게 함으로 너희 가운데 아무도 서로를 향해 우쭐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하나님의 청지기다. 사실 청지기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주인의 일을 맡아서 하는 어떤 종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쭐댈 필요 없다. 그렇죠? 이렇게 청지기 얘기를 꺼내놓음으로써 그것이 자기나 아볼로에 관한 이런 얘기를 지금 빗대어서 얘기한 것이다 라고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장에서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뭐 이런 얘기, 그리스도에 속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나 아볼로나 별거 아니다, 하나님의 청지기, 종놈에 불과한 것이다, 이제 그 얘기를 4장에서도 연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역자들의 위치가 정확하게 이렇게 성도들 사이에서 정리가 되어야만 서로 우쭐댐이 없어지고, 그러므로서 분파나 파당이 생기지 않는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청지기 2장에 보면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거 외에 없다는 거예요. 청지기 별거 아니라는, 신실 청지기는 그냥 신실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쭐댐의 문제, 지금 6, 이 6절에서 나온 우쭐대지 못하게 한다, 우쭐댐의 문제는 계속해서 지금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아니 지금 5장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고린도전서 8장에 가 보면 왜 사람이 우쭐되게 되냐 했더니 지식이 사람을 우쭐되게 한다, 거기 8장에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식은 우쭐되게 한다. 이렇게. 그러나 사랑은 세워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좀 알아. 이렇게 되면 사람이 우쭐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제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조심해야 할 문제예요. 물론 이 앞에 설 기회가 제일 많은 제가 제일 조심해야 될 문제인 것이고, 우리 지체들이 또한 늘이 문제에 조심하면서 내가 뭘좀 알게 됐다고 생각할 때 사람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돼요. 이게 아주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기도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도 참 잘못 실행할 때는 다른 사람 판단하지조차 못해요. 그런데 뭘좀 알게 됐다 싶으면, 그리고 내가 뭘 좀, 이제는 나도 좀뭘좀 한다 싶으면, 그러면 이제 쟤는 왜 저렇게 못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쟤는 왜 저걸 안 하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늘 어쨌든 조심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 게 생기면 교회가 아주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이 부분을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고린도전서의 13장 4절에 가 보면은 이 사랑을 얘기할 때이 우쭐된다는 것은 사랑의 속성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쭉 얘기할 때 사랑 우쭐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들, 하나님의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참 낮추셨다. 왜냐, 위해서,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참 종처럼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취급하셨다. 이런 얘기를 8절과 9절에서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 배부르고 이제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처럼 군림하였도다. 너희가 군림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바라노니 이것은 우리도 너희와 함께 군림하려 함이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께서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정하신 자같이 마지막에 두셨나니 우리가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며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멸시를 받으니 바로 현재 이 시각까지도 우리가 굶주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일정한 거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우리 손으로 일하며 욕을 먹으나 축복하고 핍박을 받으나 그것을 참으며 비방을 당하나 간절히 권면하니 우리가 이날까지 세상의 오물같이 되고 모든 것의 찌꺼기가 되었노라. 참 이런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참 하나님의 이 사역자, 복음 사역자들, 말씀 사역자들이 참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고, 이러한 이 성경의 이러한 기록들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얼마나 참 너무 부요한가, 너무 가진 게 우리는 너무 많고 누리는 게 너무 많지 않은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역자들, 이들을 이렇게 이 세상에서는 복음으로 인하여 이런 수고를 하게 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나중에 주실 보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러나 이 사역자들이 이렇게 할수 있는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다. 그 7절이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이게 뭐 모든 성도에게 하지만 사역자도 마찬가지인 거죠. 누가 너를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하느냐? 네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제 네가 그것을 받았을진대 어찌하여 그것을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러니까 우쭐대고 자랑하고 이러하는 것들이 마치 자기 안에서 뭔가 나온 것처럼 생각할 때 그런 것이죠. 그래서 또 이제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서는 또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마치 자기가 뭔가를 이렇게 독창적으로 어떤 논리나 말이나 교리들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해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그것이 자기의 어떤 특허인 것이냐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 미리 있던 믿음의 선진들의 어떤 책들이나 실행이나 이런 것들에서 또 영향을 받고 실제로 그 책을 보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온 것들이 대부분일 터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주장하는 자세가 옳지 않다는 것이죠. 자, 여기 이제 아까 그 이제 사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이 세상에서 취급하셨는지를 얘기하면서 14절에 왜이 얘기를 꺼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지 아니하며 다만 너희를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 같이 여겨 타이르려 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만 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사역자를 비유할 때 아까 그 앞쪽에서는 청지기라고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 종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고 여기 보면 또 스승이라고 또 이야기했고 스승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와 교사라 그랬거든요. 목사 겸 교사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스승의 위치에 있는 것도 맞는데 여기 보면 아버지다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아버지다. 여기 이제 아버지라고 했지만 다른 곳에서는 유모라고 표현합니다. 유모.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시면 6절부터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부담을 줄 수도 있었으나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사람에게서든지 우리가 사람들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듯 너희 가운데서 부드러운 자가 되었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다정하게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혼까지도 너희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고자 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소중하였기 때문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을 너희가 기억하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수고하며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였노라. 우리가 믿는 너희 가운데서 얼마나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처신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명하였노니 이것은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왕국과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너희가 합당히 걷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이 말씀 사역자를 아버지라고 표현했고 또 유모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이 이 사역자를 아버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말씀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너희가 이 세상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다, 아버지와 같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이거를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이게 모순이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분명히. 이게 사역자를 아버지라고 얘기하게 될때 위험성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위험한 그러한 발상인 게 맞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었으니까. 그러나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잘못 적용해서 이교도들이 이제 어떤 자신의 제사장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가장 대표적인 이단인 로마 캐톨릭에서는 사제를 father 이렇게 신부 그렇죠? 신적인 아버지 또는 신아버지죠. 그렇죠? 신 Godfather죠. 그렇죠? 우리나라 말로 그냥 다시 역번역하면 신부 그러면 Godfather죠. 그렇죠?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본심이 그걸 거예요. 왜냐하면 카톨릭의 그 교리상 신부 사제는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예수님처럼 취급하거든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이 신부가 죄도사 해주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부라고 부르면 안 돼요. 사실 신부 이렇게 부르면 안 되고 그냥 사제, 가톨릭 사제 이렇게 부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교 제사장들이 자신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어떤 제사장, 자기만이 어떤 특별한 제사장이라고 여기는 그런 개념으로서의 아버지,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이 땅에 있는 자를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 것을 명령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군림하는 자로서의 아버지.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면은 이 장로들에게 하는 말씀 중에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군림하지 말라 하셨는데 이게 이제 이 아버지의 개념이 자칫 잘못하면 뭔가 독재를 하는 군림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서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분명히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아버지라고 할 때 그것은 뭐냐? 두 가지 때문에 그랬습니다. 첫 번째, 복음 안에서 복음을 전해준 자와 복음을 전해받은 자의 관계, 그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 뭐라고, 아까 그 4장 1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낳았다. 복음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와 아들,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제 불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그 14절에서 내가 왜 이런 구절절한 얘기를 했냐. 이것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 같이,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타이르듯이 이렇게 내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떤 교육하는 자로서 그것도 그냥 관계가 아니라 생명의 관계를 맺은 그런 어떤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의 어떤 교육적인 그런 측면을 얘기할 때 그때 이 사역자를 아버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할 때 조심해야 할 것과 또한 성경적으로 잘 적용할 수 있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분별을 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5장까지 끝내고 싶었는데 5장을 하기는 지금 시간이 조금 들어가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케이. 5분 정도가 남았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서 다른 어떤 요것과 관련해서 어떤 다른 질문이나 또 좀 코멘트 하실 게 있으시면 지금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다른 분들 중에서는 원하시는 찬송을 한 곡을 좀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예.
그리고 이제 자기가 무슨 약속을 받아 있는데 시편에 보면은 열방을 내가 너에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열방을 요구로
네.
그 약속을 자기에 가진 거다.
네.
그 하나님이 그 박옥수 목사에게 준 약속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듯이 우리에게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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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부 옥수. 네.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부 옥수 이렇게.
그 사람들 주장이 여러 부분 이야기를
하거든. 예, 예. 예, 예.
한편으로는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 내 이상 그 교단에서 한 말이 있고 이 부분
같고.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정 아버지라고 그 안에서 부르고 싶으면 사실 모든 사역자를 아버지라고 부르죠. 박옥수 목사님만이 아니라 모든 사역자들이 복음 사역자들이 어쨌든 영적 영 안에서 영적으로 어쨌든 복음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어서의 그 어떤 아버지라고 불릴 수 있고 또 아버지의 심정으로 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변질되다 보면 사람은 이게 늘 지나쳐 나가기가 쉬운 게 이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만큼까지만 가면 되는데 이제 이것을 이제 자기의 어떤 사적인 해석을 곁들여 가지고 이거를 자기의 어떤 목적에 맞게 이걸 고쳐버리는 위험이 늘 있는 거잖아요. 박옥수 목사님이 여러 가지로 또뭐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시고 또 아마 천국에 가보면 제 생각에 박옥수 목사님 때문에 구원받은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런 면에선 또 귀한 분인 건 맞는데, 그러나, 이제, 이렇게 이제 지나쳐 나가는 측면들, 사람이, 그래서 이게 너무 높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너무 높아지다 보면, 반드시 이것이 이제 문제가 생기고, 부패하게 되고, 그렇죠? 오케이, 언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카톨릭도 이제 그이 사제에게 죄들을 이렇게 이제 고해 성사를 해가지고 죄 용서를 받는 그런 것들 성경에서 다 근거를 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서로 너희의 죄를 구하라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사제도 이 성도에게 죄를 고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근데 그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들의 이제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혹시 원하시는 찬송 있으면 한곡 같이 하시고 마치십시다. 가위바위보를 해야 되나요? 저쪽 맨 끝에 오늘 끝에 앉으신 분이 하시죠. 죄송합니다. 몇 장이라고 하셨죠? 358, 358, 358. 주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우리가 많이 안 불러본 찬송이죠. 우리 구정민 목사님 찬송 중에서 한번 해보시죠. 천천히.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세상에서 소망 없는 나를 구원하셨네 주님께서 저희에게 참으로 좋은 것들로서 이렇게 먹이시고 우리를 잔잔한 물가로 이렇게 인도하신 것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참 우리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 당연히 마땅히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들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런 것들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저의 마음이 늘 낮아져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에 감사하는 마음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황정익님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이제 병상에서 사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 젊은 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또 예수님을 믿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생명과 그 건강을 회복시키셔서 이 땅에서 더욱더 열심히 분발해서 우리 주님 섬기고 또 예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일들을 겪고 있는 우리 가족들, 지치고 힘든 가족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기를 원하고, 이러한 일들을 겪어나가면서 더욱더 주님 신뢰하고 가족 간의 우애와 결속이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지체들 중에 또한 여러모로 또 몸이 불편하고 병상에서 투병하는 그런 지체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손을 얹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모로 참 아픈 분들도 여러 분 있었고 또 참 사정이 생긴 여러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 지체들이 많이 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간구하건대 그 모든 지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참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동일한 은혜와 긍휼로서 하나님 그들을 채워주시고 그들이 외롭지 않게 하시고 공허해지지 않도록 영 안에서는 늘 교회 모든 지체들과 함께 묶여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